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든 가장 핫한 뉴스만 골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소개했습니다. 하드코어 뉴스 베이스나 설정입니다. 자, 본격적인 뉴스에 앞서서 대표적인 그 미제 사건이었죠.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7년 만에 송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태원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Do you admit killing Mr. Joe? Then who do you think killed him, Edward?
Same person I've always known has killed him.
얼굴이 보니까 아주 흉악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예. 자, 이 얘기는 사실 뭐 영화도 되고 그래도 이제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 화장실에 이제 두 명이 있었는데 죽여놓고서 이제 손은 이제 범인이 아니라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97년도죠. 네. 97년 4월 3일에 이 조중필 씨라고 홍대생인데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에서 화장실에 들렸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9곳을 찔려가지고 9곳을 찔려서 숨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화장실에 있었던 두 사람으로 확인된 사람이 주한미군 군속 아들이었던 아서 패터슨이라는 사람, 그 당시 18살밖에 안 됐으니까 미성년자죠. 네. 그리고 교포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 18살이었고요.
둘이 친구예요. 예.
둘 다 내가 안 찔렀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아무리 수사를 해도 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는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좀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 미군 수사대는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같은 건물 4차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그렇죠. 뭐 흉기도 버리고 여기 뭐 멕시코 갱에 뭐 막 이게 문신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쇠 같은 걸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살해하는 방식이 멕시코 갱단에 쓰는 방식이다. 이래서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경찰로 넘어가서는 공범이 된 거예요. 누가 이제 직접 찌르는지 확인을 못하니까 에드워드리랑 패터슨이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에드워드리가 범인인 걸로 지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부검한 사람들이 덩치가 큰 사람일 거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키를 딱 보니까 에드워드 리가 이 조중필 씨보다 훨씬 큰 거예요.
네, 180이 넘고 이제 뭐 100kg 가까이
그렇죠.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패터슨이 작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덩치 큰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하나 있고요. 거짓말 탐지기를 테스트를 했더니 패터슨은 통과됐고 에드워드 리는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을 했는데 이게 이제 1심,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부분에서 이게 파기환송이 돼버린 건데 네. 결정적인 이유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 하나 하고
패터슨이
칼로 찌르고 하는 과정이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가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아하, 그러니까 찌르는 어떤 그 증언은 굉장히 구체적인데 네. 그 외의 정황들은 막 횡설수설하는 그런
그렇죠.
거였군요. 네. 예.
근데 이제 에드워드 리는 뭔가 좀 불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너무 정확하게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왜냐하면 조중필 씨라는 사람을 알고 하는 면식범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갔더니 햄버거 가게에 있더니
막
찌른다라는데 그렇다면은 예. 대상을 특정해가지고 연습했다기보다는 찌르는 방식 자체를 연습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바로 범인의 특성일 것이다라고 이제 지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당사자가 비밀을 스스로 그러니까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진실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기법이 있었다는
지가 거예요. 이제 지발등을 찍은 거죠. 네. 예.
에드워드리가 무죄가 나니까 둘 중 한 명이잖아요. 하나 남은 게 패터슨이니까 여기다 이제 혐의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판결이 98년 4월에 리에 대해서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이건 좀 유죄로 하기 어렵다라서 파기환송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풀려났고
4월에 대부분이 그렇게 판결을 했으면 이게 나머지 한 사람 남은 사람에 대해서 요의조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8월 달에 패터슨을 풀어줘요. 형집행 정지로.
그러니까 이제 패터슨은 이제 감옥에 있긴 있었는데 다른 죄목으로 이제 그렇죠. 가 있었던 거죠.
증거 인멸 이런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칼 버리고 이랬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혈흔 분석 기법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찌르면 피가 튀는 그렇죠. 걸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기법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시뮬레이션 방법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네네. 수사 기법으로. 그런 걸 보니까 이게 패터슨이 맞는 것 같다라고 확인이 된 거고.
근데 이제 패터슨 친구 옷이랑 이제 바꿔 입고 흘렀는데 그렇죠. 네. 에드워드 리의 어떤 그 의상은 아직까지 이제 뭐 증거로 이제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이제 분석을 했다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후에.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출국금지를 하고 이제 계속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검찰이 인사이동하다가 갑자기 뭔가 미스가 나가지고 3일 동안 이 출국금지 연장 안 하는 사이에 또 그걸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그걸 또 알았대.
그래서 이게 정보가 센 것이 아닌가라는
걸 알죠 원래. 센 거라고 봐야 됩니다.
매일 뭐 출국하려고 시도하다가 그러니까, 오늘 되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도소에 있는 외국인 77명인가를 본고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패터슨이라는 친구가 아니 모범수였대요. 그래서 이제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가서 파기환송됐으면 이게 이제 검찰끼리 공유가 돼서 얘는 여기 주셔야 된다라고 뭔가 워닝이 들어갔으면 안 풀어줬을 텐데 네네. 그게 안 된 거죠. 그리고 이 출국금지라는 게 정례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풀려놨다가 출국금지 딱 끝난 그 다음날 출국해버렸어요. 이건 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가족 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냐는 거죠. 범인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한 사람이 네. 아니라고 판결되었으면 다른 하나 챙겨야 되는 건데 안 했으니까 이것은 검찰의 과실이 있다. 그래가지고 유가족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실제로 법원에서 국가상대소송에 대해 3,400만 원 정도를 네. 배상 인정한 거죠.
그것도 1심, 2심에서는 유가족이 졌어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에서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사실 근데 이게 묻힐 뻔했던 그런 그 사건이 영화의 어떤 그런 그
영향이 크죠.
예. 그런 예인데요. 이게 반향이 있었어요.
반향이 있었고 마지막에 영화에서도 던지는 시그널이 있었다면은 그 마지막에 장근석 씨가 웃는 모습을 영화에 냈었어요. 그래서 패터슨이 사실은 속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론이 많이 패터슨을 데려와라라는 쪽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했죠.
여기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 집행 정지가 우선 잘못된 거. 그게 좀 잘못된 그렇지. 거죠. 그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출국 금지 미연장 연장하지 않은 게 네. 했는데 날짜를 보니까 국민일보 보도 보니까 딱 하루 차례예요. 99년 8월 23일이 출국금지 만료되는 날이야. 근데 이 친구는 8월 24일 나갔어요. 아하. 정확하게 뭔가 알고 나갔다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안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영화 생기고 재수사가 들어가고 했는데 범인 인도 요청을 좀 미적미적된 거야, 우리 검찰이. 그렇죠. 우리 법무부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같은 보도에 의하면 국회 법사위에서 한 의원이 사건을 문의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돼 가냐.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검찰이 바빠져서 인도 요청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의 계기만 놓고 보면 검찰이 좀 부실 대응을 했다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한번 제가 거꾸로 생각해보자면은, 검찰은 우선 송환에 대한 어떤 여론이 있다는 건 알았을 겁니다. 근데 송환을 한다면은, 그 다음 절차가 뭐겠어요?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불러와가지고 이 사람을, 패터슨을 확실하게 기소해서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까지가 검찰이 지금까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거는 뭐예요? 예.
태권놓고 뭐 18년 전 사건을 수사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 수집했던 증거들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혹시 했다면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유가 약간은 이해가 되죠.
아니 근데 그것도 저는 약간 뭐 너무 방어적 자세다 이거.
그렇죠. 네. 이해는 하지만 용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방어적. 자국민이 그렇게 됐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 범인이 여러 명 중에 한 명도 아니에요. 딱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미군 범죄 수사대에서 얘가 범인이라고 했는데
야, 이게 진짜.
그게 영통하게 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거 좀 이상하네요, 이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우리가 이제 소파라고 해. 네네. 주둔군 지휘협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연루자들은 군속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참고인들, 뭐 혐의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군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신병 확보가 잘 안 돼요. 패터슨도 처음에 받은 게 CID라는 데 처음 그렇죠. 받고 그다음에 에드워드리는 아주 자수했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병 확보한 게 아니에요.
아하.
그다음에 초동 수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죠. 통제하니까 그것도 잘 안 되죠. 정인 신분도 마음대로 안 돼요. 불러내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엉터리가 된 거는 소파의 협정을 다시 손봐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소파 관계없이 뭐 미군 CID에서도 정보를 잘 주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미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검찰이 분명히 좀 해명하고 또 재발 방지를 해야겠죠. 그럼 자국민 그럼요. 보호라는 거는 해외 주둔군이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주둔군에 의한 문제들.
아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권고된 게 이제 2011년 5월에 권고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미국에서 어쨌든 2011년 5월에 네. 패터슨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검거를 하고 또 다른 네. 범죄도 있어가지고 거기 등록이 됐는데 범죄 인도 재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한국 측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또 그러면 그쪽 패터슨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한국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갖고 방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재판 절차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거기서 패터슨 이제 이미 소문 다 진 거 아니에요?
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법무부가 미국 당국에 얘기해가지고 9월 19일 오전에 패터슨 송환을 결정해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그 패터슨이 그 친구가 이제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좀 부스였던 거죠.
네. 네.
어쨌든 근데 이제 구속이 돼 있는데 변호사 이제 선임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앞으로 이제 향후 어떻게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 증거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CCTV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뭐.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계속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지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이 조금 신속 심리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증거들, 뭐 CID, 미군 범죄 수사대에서 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빨리 갈 수 있을 건데 저는 법원이 그런 의지를 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게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제동을 걸면 이게 금방 끝날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보면은 영화에서 표현되기도 했지만 일정 부분 사실이었던 것들이 예를 들어 범죄 현장 같은 것들이 빨리 치워졌다든지 그 화장실에 혈흔이 있는데 그걸 아르바이트생이 다음날 아침 되기 전에 다 치워버렸다는 거 수사 경찰이 그거를 그렇게 된다고 했다는 것들 같은 것들은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변호사가 누구죠 이거? 이 변호사 꽤 유명한 사람 썼던데.
그러니까 뭐 돈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경남 성완종 회장.
네 맞아 맞아. 아, 예. 그러니까 뭐 회장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할 정도면 이제 이게 수녀가 비싸다는 얘기인데. 지금 좀 돈이 있나 봐요 보니까.
어머니가 한국계라는 거죠.
네.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어머니 부탁에 의해서 수임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
네. 어쨌든 이제 좀 늦었지만 예. 네. 정말로 다행입니다. 예. 한준원 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담당 검사가 저랑 이름이 똑같다고?
네, 이철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어,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철이 부장검사가.
예.
확실하게 좀 했으면 하네요, 진짜.
아, 예. 저도 그런 마음인데 검찰이 뒤늦게나마 이렇게까지 한 거. 이게 공소시효 3개월이나 4개월 남겨놓고 기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거라도 안 해놨으면 이건 지나가버린 거죠. 예.
지금 조직 방어 논리가 기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에 지금까지 실수가 좀 있었던 것은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더라도 늦었더라도 원래 가야 했던 길로 가야 된다. 옳은 길로 가면은 그럼 성과가 만약 잘 안 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이해해 줄 겁니다. 특수한 상황들을.
네. 자, 본격적인 소식은요. 에. 건군 이래 처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사관들하고 이제 병들 포함해서 56만여 명에게 1박 2일의 특별 휴가를 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충성 특별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쏜다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네. 아,
특식 주고.
네, 약과, 그러니까 김, 그리고 멸치.
그건 약간 부실하다는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거 주고, 그 다음에 카드 주고, 수고했다라는 대통령이 카드 주고, 그 다음에 1박 2일 특별 휴가점 주고.
다음 달에 쓸 수 있게.
요게 예. 3종 세트죠.
네. 이게 이제 건군 이래 처음이라고.
처음이라고 그러대요.
예.
군단 단위나 아니면 사단 단위로 가는 경우도
그렇죠, 그렇죠.
건군이라는 건 좀
예.
큽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상식적인 얘기겠습니다만, 또 이제 군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니, 그럼 56만 명이 다 가면 어떻게 뭐 이러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관은 예. 1년 이내 쓰라고 하고요. 그리고 병장 네. 이하 병사들은 전역 때까지 자기 원래 있던 휴가에 붙였어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틀 더 갔다 와도 되고, 아니면
뭐, 따로 그냥 뭐 갔다 와도 되고,
예.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보니까 거기 이제 표현들이 약간 좀 뭐 얘기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대통령 하사. 아, 그러니까 왜 하사라는 단어를 쓰냐. 그래서 이제 야당이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속된 말로 시비를 좀 걸었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국어 사전에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에게
그렇죠.
준다라는 네. 게 이제 첫 번째 의미로 등재되어 있고 두 번째 의미로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당은 첫 번째 의미로 해석했나 봐요.
우리가 이제 사 보면 뭐 내가 너한테 뭘 하사하느라 이게 이제 다 임금들이 하는 건데 이제 그 첫 번째 의미 갖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찌질하게 시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비 걸 일은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속이 보인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어쨌든 명분이 부정할 수 없는 명분이
명분이 있죠.
헌법적이라 네. 그러면 시비 못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흔쾌히 잘하셨습니다. 이런 맞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네티즌이 또 찾아보니까 아 그럼 대통령 하사풍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또 없느냐.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과거에 제설 작업에 힘을 썼던 장병들을 치하하면서 치하하면서 대통령 하사품이라는 그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빵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제공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사품이라는 것이 사실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게 관례다라고 이제 보는 네티즌들이 있는 거죠.
저는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쓸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쓰니까 그 시비 거는 거 좀 웃기잖아요. 좀 찌질해 보이니까 전건 틀렸고
네. 또 하나는 와닿지 않는
네. 그렇죠. 그다음 예산을 또 뭐 국방부 예산을 뭐 전용인가 뭐 불용 예산을 갖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관례적으로 많이 했던 방식이에요.
네네.
그것도 저는 크게 시비 걸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국감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가는 얘기들이니까 어쨌든 이제 뭐 시비를 걸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야당이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아니 그럼요.
네.
이게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군 장병들에게 약속한 것들 중에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약한 사항 중에 하나가 장병들이 전역할 때쯤이면은. 희망 준비금 형태로 해서 대학 등록금 한 학기 정도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하겠다 했는데
병사들의 봉급을 두 배로 인상하고 전역 병사에 대한 희망 준비금 제도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병사들 재래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도적 미비점들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또 시행이 또 미진한 것도 있고.
아무래도 예산도 뭐 딸리고 뭐 이러니까. 뭐
그렇죠.
아니, 네. 제도를 변형시켰어요. 네, 해방준비금이라고 해서 네. 공급 외에 목돈을 따로 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네. 일찍 우리 퇴직금처럼 한 학기 등록금 정도 되는 돈을 주겠다는 게 희망준비금이라는 걸 공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월급 중에 일부를 한 10% 정도를 그렇죠. 적립하면 아, 이자를 좀 세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
가입은 이제 자율에 맡기고.
그렇죠. 어허. 그 얼마씩 할지도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러니까. 최근에 뭐 국방위에서 지적이 나왔듯이 군 생필품 대외 비용이나 이런 것들로 사실 월급을 적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 문의만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고 전반적으로 군 정책에 대해서는.
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있죠.
240만 원이 이제 맥시멈 한도인데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240만 원을 한꺼번에 넣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이자가 세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걸 월급 모은 거랑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야.
부모한테 이제 돈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자가 세니까. 네. 아하.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좀 엉성해야 돼요. 네.
군복무 단축 같은 것도 초기 공약했던 것과 좀 기대에 다르게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18개월까지 줄였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우리 저기 이제 이준석 대표.
공약이었어요. 네. 18개월로 줄인다는 게.
안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한테 비판도 많이 받았죠. 18개월.
그러나 12월 18일 날인가 이걸 공약했을 거거든요.
되게
네, 맞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직접 공약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한테
상당히 뭐 먹혔거든요.
많이 어필을 했었는데 약간 군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목함질의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도 있고 해서 이제 자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아니 그 좋다니까 저는 네. 자기 진작 차원에서 뭐 특식 주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거 갖고 찌질하게 시비 걸자는 게 아니라 특별 휴가증이라고 이렇게 인쇄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돈이 너무 들어가요. 3억 넘게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12억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 한 뭐 한 3, 4억 썼다 그러니까.
군대 가보면 휴가증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렇죠. 나갈 때쯤 되면 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쪼가리 네. 하나 받아가 나가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거창하게 이렇게 해서 대통령 이름까지 써서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다라고 오해받기 좋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 지금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별 간식이라는 게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먹게 돼 있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니까 차라리 그 돈이면 이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하는 쪽으로 갔으면 더 진정성 있게 난 보였을 텐데.
저는 제가 인터넷에서 이걸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 하사품 과거에 어땠는지 이런 거 살피다가 되게 좀 특이한 글을 한번 읽은 게 있는 게 본인이 그 재해 복구하던 장병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 치킨 4천 마리랑 이렇게 빵 가고 오시면서 노무현 대통령 하사품으로 이렇게 장병들에게 쓰는 글이 있는 걸 보고 너무 그게 감동받아가지고 스티커를 떼가지고 그 빵봉지인 스티커를 떼가지고 자기 지갑에 아직도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히려 이 본질은 카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이 정도 예산 쓴 거는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빵 그냥 특식 같은 데고 무난 해서 네. 대통령이라고 쓰는 건 좋다. 그거 당연히 있어야죠. 누가 주는지 확인이 돼야 되니까. 쓸데없는데 왜 그 대통령이 그 1박 2일 휴가증 이거 거창하게 인쇄해가지고 줄 일이 뭐냐 이거요.
쓸데없진 않다니까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글쎄. 그거 네. 좋아하는 사람은 신청받아 되든지 그러면 군대 가보면 휴가증이라는 게 요만한 하나 나오는 건데.
아, 그러니까
돈 드리냐 이 말이에요.
이제 소장님 얘기는 에? 휴가증을 이렇게 받겠다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주고 아, 그리고 이제 아, 대신 휴가증 안 받을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과자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서 나는 요걸로 받겠다.
아, 과자를 제대로 해줬어야죠. 그게 맞죠.
뭐. 근데 이제 뭐 이제 김과자 같은 게 원래 이제 거기 납품하는 회사에서 이제 납품을 받았겠죠.
전 그런데 좀 신기했던 게 그 원래 대통령께서 추석이나 설 선물 보낼 때 보면은 사실 그거 납품한 업체를 횡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겠죠.
그 네. 지역구 의원들도 로비하고 이러거든요.
아, 우리 이제 뭐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선정해달라. 아,
뉴스화 되기도 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 선물에는 떡국을 만드는데 뭐 이러이러한 재료를 썼다. 그러면 아하. 그 지역구 의원들을 혹시 총회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아하. 기사가 나올 정도로 왜냐면 청와대에서 추석 선물 뿌리면은 몇억 원어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어쨌든 이번에 땡 잡았습니다, 여기는. 네.
그래서 내가 볼 때 큰 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8억 원어치 주문인데요.
군 납품하는 게 그 정도 별로 많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대통령께서 제시한 명분이 군의 사기를 좀 끌어올리자는 거 아니에요? 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려면 저는 꼭 이번에 좀 패키지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그 하하사로 기억하시잖아요. 목함질에, 아까 말한 목함질에 때문에 왜 이게
다리를 예, 잃은.
근데 이게 장병이 민간병원에 가 있을 경우는 한 달까지만 네, 그렇죠. 국비를 해주고.
그 지난번에 그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되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한 네. 어머니가 아, 정치권의 심상정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하.
그 사람은 됐다. 이거 참 고마운 일인데. 우리 아들은 작전하다가 지뢰가 터졌는데 아하. 다쳤단 말이야. 다 자비로 부담했다는 거예요. 자비가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중대장인가가 적금 깨가지고 우선 병원비 내고 나왔는데 부대에서 돈 달라고 청구를 해서 돈을 다 내야 되는 거다. 그 사람을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라 지키다 그렇게 된 거고 자기 아들도 나라 지키다 그렇게 된 거면 그런 것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호소를 한 거예요.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언론 조명을 받은 극소수 영웅들에게 열광하는 것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깊은 상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은 왜 진짜 그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좀 생각해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대한민국 군대는 크게 보면 이제 별들 위주죠. 장성 위주고요. 일반 병들, 뭐 위관급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사실은 좀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게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위직의 26명의 아들들이 군대 안 가기 위해서 국정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젊은이들한테는 상당히 박탈감을 주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빽이 없어서 나는 군대 간다.
근데 아직도 그런 사람.
아 이게 이번에 국정에서 밝혀졌어요. 동아일보가 실명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사위까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사위도 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뭐 태어나고
회사도 아닙니까? 현지인과 결혼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제가 대통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정부가 임명권을 가진 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일벌백계 해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임명을 취소한다든지 물러나게 하면 아버지 대통령이 이게 좀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게끔 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면 군의 사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병사들 사기가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옛날처럼 이제 아주 이제 거물급들은 없고 어차피 이제 뭐 나는 뭐 이제 정치인으로서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거 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국회의원도 있어요.
국회의원 딱 한 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아니야 공공기관장들도 있어요.
공공기관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뭐 저기 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인사조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미 의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이 우리나라보다 한 1000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분들도 좀 국민들 실망 안 시키게 검증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장교들은 이제 뭐 어쨌든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박지원 의원이 또 뭐 얘기한 게 좀 뉴스거리네요.
아마 박지원 전 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특별히 병사들에게만 준 이유는 있다. 그게 뭐냐? 말을 아낀 거죠. 바로 하고 내년 4월이 총선인데.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이건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번에 잘한 일이라고 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장교들 같은 경우는 이미 휴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주말이라든 것이 쓰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아니 그럼요. 예. 이건 이게 저는 똑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예. 야당이 이 그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돕고 싶다 이런 얘기 했다가 탄핵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그 탄핵을 했던 사람이 새누리당이란 말이에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룰 때는 대통령도 좀 신중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야 공이 이제는 대통령은 당파적이다. 이 사실을 팩트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정당 소속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쓸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을 써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도와주는 거는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이제 대통령의 통치행위 어디까지인 것이냐 어디까지가 선거 개입행위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좀 정립돼가는 과정인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한 줄 논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지난번에 특별사면 됐고 특별공휴일도 했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도 특별히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특별간식 특별휴가증이잖아요. 특별한 일을 잘하는 건 좋으나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보통의 일이거든요. 네. 그 보통의 일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 에너지를 쓰시는 게 좋겠다. 네. 특별한 일보다는 보통의 일에 더 집중하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네. 사실 저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대통령께서 원칙이라는 걸 항상 앞세우시거든요.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행위 하나가 네. 하나하나가 나중에 따라오시는 대통령들의 원칙으로 될 수가 그럼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행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검찰이 이제 그 자원 개발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수사가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결과를 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막 내린 수사, 막 퍼준 혈세. 자원에게 혈세 낭비 논란인데요. 시장은 굉장히 그 창대하고 요란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뭐 결과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완종 그 회장이 이제 자살하고 난 후에 이게 이제 뭐 흐지부지 이렇게 됐어요.
금년 3월부터 이제 네.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경남기업 석유공사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이왕구 중립업의 네. 부패와의 전쟁 뭐 이런 걸 네.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네.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전 석유공사 사장, 네. 전 대한광물 대표 이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됐고. 네. 광물 자원공사 사장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만 이제 사법 처리 대상이 된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뭐 이상덕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네. 이런 말 이제 그 MB 정부 때 실세들 이 사람들은 전혀 뭐 사법처리 대상에서 피해갔거든요.
당시 이제 그 자원외교를 이제 첨봉장이라고 그랬죠. 했었던 분들이죠.
실제로 네.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네. 우리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태산명동서일출이라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나오고 보니까 이렇게 한 마리 나온 것밖에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언론이 비판하고 있는데 성과는 있었어요 사실은. 이 자원외교랑 상관없이 이완구 전 총리가 날라갔죠. 홍준표 전 지사가 대권주자 반열에서도 낙마했잖아요.
그게 성과라고 어느 사람이 그런 짓을 했어라고 하다가 자기는 돌아왔잖아요.
90조가 낭비했다고 하는 자원외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사실상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세 명이 이제 구속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어쨌든 손해를 엄청 끼쳤다. 근데 이제 이걸로 구속된 게 이번에 처음이라면서요. 이런 걸로 구속된
사실 게. 기업인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경우에 네. 배임 혐의를 적용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데 공기업에 특히 국제사업에서 이런 일 추진했다는 것만으로 이런 처벌을 받는다면은 앞으로 국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는 거고 또 한 명 빠진 게 있다면은 그 당시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누구겠습니까?
예, 네, 최경환.
현재
네.
경제부총리 최경환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사실 검찰이 이 수사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었고 만약 이런 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직영부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책임 정도까지는 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연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했는데 이 선에서 끊긴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최경환 장관이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이제 뭐 MB 정권에서 사실 이제 그 친박이 이제 장관이 된 게 이종복 장관하고 이제 최경환 장관 그렇죠. 두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간에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런 핸들링 같은 경우는 이상득 이제 전 국회의장하고 이제 박영준 차관이 했다 그러니까 최경환 장관이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사실은 크지 않지 않았나는 그런
원래 판단은 대통령 이런 거 다 하는데 네. 장관은 책임지는 자리겠죠.
그 대통령 뜻과 다르게 갔다 그러면 문신의 폭이 없습니다만 네. 대통령 뜻을 받드는 거라 그러면 아주 열심히 했을 거라고 보고 네. 이 강영원 전 서경부사 사장도 협상을 쭉 하다가 포기하고. 철수하자 이렇게까지 됐는데 국내에 귀국하고 돌아오다가 사무실 가다가 어딘가를 들렸는데 갑자기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베스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줬다. 그게 누구냐라고 할 때 야당은 최경환 그 당시 장관에게 오다를 받은 거 아니냐 아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런 것부터 좀 자유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저는 이게 다시 재수사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뭐 검찰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정권에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현재 권력 실세에 대한 사건을 다루는 거는 좀 피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냐. 왜냐하면 수사를 해도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수십조 원 이게 엄한 대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권 바뀌고 나서 4대강과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일반 국민적인 여론으로 보면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이 대세를 누가 거슬렀느냐. 대세 위에 실세가 있는 거예요. 대세 위에 실세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진도가 못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광물자원공사하고 소유공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돈을 이제 달라고 그러는 그런 상황인데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건데요.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쓰고 하잖아요. 오늘날 갑자기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려 들어가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채산성이라든지 생산성이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광고 투자나 아니면 실제로 권리를 획득해서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많았다면은 이제는 기 운영 중인 회사에 부실 부분까지 떠안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다른 유형으로 워낙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 정권 아젠다로서 자원외교가 섰고 5년 내 성과를 내기 위한 자원외교랑 장기적 관점에서 뭐 석유가 필요하다해서 개발 시작하는 거랑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돈 들어갔다가 지금 어딘지
우선 이제 해야. 내년 예산에 네. 포함돼 있는 게 광물자원공사 한 665억 원이 내년 예산으로 지금 포함이 돼 있고 네. 석유공사가 한 500억 정도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약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 나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암바토비 니켈 캐는 광산인데 이게 얼마나 이게 엉터리인지는 기가 막혀요. 이 암바토비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쉐리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한국수출연맹에 돈을 대출을 받습니다. 한 2억 7천만 달러니까.
거의 한 3천억 가까이 되네요.
광물자원공사가 지급보증을 써요. 얘들이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왜 이렇게 하는지를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비스트사의 날인가 하는 거에서도 그것도 기가 막히는 게 뭐냐면 하베스타 매각사잖아요. 자문해 준 컨설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140억이 되는 컨설팅 피를 우리가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야 그러면 그 매각사의 자문했던 보고서라도 한번 보자 그랬더니 PPT 자료 30페이지짜리 갖고 왔는데 그중에 이거랑 관련된 건 5페이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 돈을 가지고 국민 혈세라고 하면서 이렇게 낭비하냐 이거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이제 메릴린치. 네.
메릴린치는 이제 우리 자문회사고. 145억 갚아준 거는 파비스타 사의 자문회사인데 우리가 돈을 갚아준 거예요.
아, 메릴린치도 그거 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오.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비를 양쪽 걸 다 내준
그렇지, 그렇지. 네.
말이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 매각의 조건이었다면은 왜 그런 걸 명기했는지는 또 그렇죠. 의문이고 또 우리 측 그럼 그 자문을 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요번에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정감사의 이제 증인으로 왔는데
그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이 와서 아 이게 뭐 해당 사업에 우린 관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뭐 혈세 손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즉 유감 표명을 한 거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뭐 결과에 대해서는 뭐 같은 의견이지만은 당시 저는 그 일에 실무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하베스트 투자 때문에 한 2조 원 손실이 났거든요. 이거 해볼만하다라고 자문했잖아. 그러면 석고대제도 시원찬을 판에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측근이라고 했잖아요. 김백준 청와대 총무 비서관이라고 하는데 김 대통령하고 친구 사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이 얘기는 뭐 이제 많이 네. 이제 나왔던 얘기예요.
그 아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마다 측근이 연루돼 있는지도 신기합니다.
아들이 용태리 같은 자문해주고 돈 받아갔다.
아니 일부러라도 피할 것 같은데 이런 측근 관계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노답이었던 거지.
투자 자문사한테 사실은 근데 이제 투자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도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정보 줬는데 날라갔다고 해서 그 정보 준 사람한테 네가 내 돈 뭐 내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약간 좀 도의적으로 좀 미안한 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약간 좀 뭐 이제 충분치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아니 그것도 예. 이제 특정인하고 특수관계 아니라면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참 태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관계 있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이런 자문해줄 수 있는 회사들이 한국에 이제 뭐 국제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피해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 것마다 측근 한 명씩 연루되는지 제가 참 신기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대세비의 실세라고 그러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대한민국은 실세 천국입니다.
아, 그래서.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그 대세의 실세가 지금 현 정권의 실세란 얘기예요?
그때 실세,
그때 실세도 있고, 지금 실세도 있고, 아, 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보시는 실세 뜨끔하게 해서.
아니, 그러잖아. 어쨌든 이제 위에서 이러다 보니까, 아래에서 사실 이제 실무진들도 사실 기강회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광물자원공사 주재원들이 볼리비아 현지에서 골프 치고 술 마신 돈만 2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회사 운영비로 골프를 즐겼고 고급 유흥주점도 자주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제 골프 치고 이런 건 뭐 사실이니까 볼리비아에서 이제 골프 쳤다는데 뭐 여기가 아주 뭐 그 해발 높은 데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뭐 비싸고
좋은 골프장이라며요.
예. 예. 뷰가 좋은 데인가 봐요. 예.
잘 날아가겠는데.
그리고 출장 갈 때 뭐 이코노미즈를 쓰겠다고 해놓고 이제 비즈니스로 가고 하여간 뭐 엉망진창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국회에 폭로가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반박자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이거는 이게 인건비다.
항공비 치고 많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자원 얘기하는 그냥 노다지였다니까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해외 있고 회계 기준도 다르고 감시도 쉽지 그럼요. 않고.
이거 통해서 돈 번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말 안 하고 거들 났는데 돈 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전 진짜 걱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자원 외교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0년 가까이 자원 외교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거 아프리카에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그걸 써가지고.
이거 꼭 필요한 건데 이렇게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지면은 나중에 탄압 전반으로 타격 입을 수 있습니다. 빨리 네. 정화해야죠. 정화.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청계재단 얘기가 뭐 이거와 같이 이제 뭐 들리고 있어요.
청계가 호에 아홉.
진짜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호가 청계예요.
그럼
이명호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네. 개인의 어떤 재산을 네. 내가 이제 이거 장학 사업에 쓰겠다.
BBK 때문에 워낙 이제 그렇죠. 의혹들이 그세지니까 대선 직전에 본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우리 부부가 살만한 집 가지면 충분하니까 모든 것을 공익 사업에 내놓을 결심을 했습니다. 또 가족들도 쾌히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1년 조금 지난 뒤인가 이제 건물을 내놨어요. 건물 세 채를 내놔.
그게 이제 한 300억이 좀 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장학재단을 설립한 네. 거죠.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갖고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장학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어떻게 빌딩 이름이 전부 다 영포 빌딩, 영일 빌딩이래요.
아니 그쪽 출신이니까.
그건 뭐 이제 뭐 건물 주거물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건데 그거야 뭐.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뭐 문제가 좀 있다면서요? 이 건물에 MB 대통령이 이제 담보를 잡아서 돈을 빌린 게 있어요. 30억.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장학재단 설립 허가를 할 때 2012년 9월 20일까지 부채 상환한다는 전제를 달아놓고 허가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때까지 안 했어요. 그걸 이제 당시 서울 교육감은 문용린 교육감이 연장을 해줬어요. 2015년 11월 1일까지.
그 연장해준 거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고.
조건을 못 맞춘 거잖아요. 그런데 재단에서는 50억을 빌려가지고 20, 30억도 갚고 나머지 한 20억은 재세공과금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정작 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줘야 될 돈은 별로 없고 빚 갚는 데 주로 돈이 들어갔다.
주원금이라든 이자 이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장학사업이 점점 줄어가지고 그 집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한 원래 6억 하다가 지금 한 3억 정도
그렇죠.
하는 거로.
반토막이 난 거리고 게다가 더 무서운 거는 단기 금융상품에 막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장학재단이 왜 이런 데나 투자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 얘기는 이제 요즘 워낙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장학금 주는 거를 그래도 유지하면서 조금이라도 실적을 더 내서 좀 더 주려고 합니다라는 설득력이 있는데 6억 주던 걸 3억으로 반토막 내놓고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돈을 새로 끌어올려고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엉터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완전 속빈 강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 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인척이라는 거예요. 이명국 전 대통령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으니까 저거 재산 상속하려고 저런 거 아니야? 라는 오해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오해받기 좋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이제 11월 1일까지 부채 상환 안 하면 허가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빌딩 하나를 팔려고 지금 내놨대요.
그런데 그게 또 팔려야죠. 요즘 부동산 경기 안 좋은데 안 팔리니까 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너무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언제 이런 모습을 만나서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데 이분은 어지간한 거나 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아니 왜냐면 저는 사람들 만나면 또 논리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의 논리가 있으시다면은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개 안 해도 돼요.
자, 한 줄로 평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미 대통령은 혈세 낭비한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디에 낭비됐는지는 뭐 더 밝혀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정리를 안 해주는 거는 일종의 저는 권력 낭비라고 보거든요. MB는 혈세를 낭비했고 박근혜 현 대통령은 권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하신 일 중에 약간 뒷정리가 안 된 것들 개념 자체가 오해받고 있는 것들
근데 이제 뭐 자재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사람들 얘기로는
자전거 좋다
자재강도 무슨 자전거 도리에 10몇주씩 돈을 넣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 지난번에도 뭐 이제 홍수가 좀 덜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실제로
있으니까
실제로 몇 년 동안 홍수가 안 나긴 안 났죠
원래 안 났던데라는 거야 거기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4대강하고 이게 이제 자원외교가 있는데 더 국민들의 눈총을 받는 게 이제 이 자원외교가 아닌가
돈도
이건 왜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오히려 볼 수가 없는 게 그냥 돈이 네. 증발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세 번 그냥 반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자원외교 어떻게 자원외교 어떻게 자원외교 어떻게 이거 꼭 필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자원외교 누군가의 주머니는 들어갔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전국의 모든 학생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드디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 솔깃하네요 예. 아, 이제는 문과 이과는 하나로 이제 합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 구별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2015 교육과정 개편입니다. 뭐 사실 이제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문과와 이과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라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게 됐어요. 이제 예를 들어 문과에서 뭔가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도 기초적인 컴퓨터 소양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자기 표현한 능력 같은 것들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요. 뭐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IT 하는 사람들 프레젠테이션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네.
잘 알아야죠. 외국어도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융합이 어떻게 필수인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네, 2018년부터 이 문이과 통합 과정이 이수되게 되는데 통합 과학, 통합 사회라는 개념으로 기초적인 부분들을 통합해서 내용을 담게 되고요.
근데 이거는 뭐 여야에 어떤 이견이 없는 거죠?
아니요.
이번에 이제
보세요. 아니, 이것도 교육감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이제 졸속이라는 거예요.
아, 졸속이다?
너무 서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서두른다?
2009년에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100%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2009년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중복이 되니까 아하. 이렇게 서둘러 살 일이 뭐 있느냐 라는 게 하나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과 이과가 통합되는 것도 지금도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부가 문과 이과 따로 두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수능이 문과 수능이 있고 이과 수능이 나눠서 시험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고등학교가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 핵심적인 게 저는 이걸 거라고 보는데 창조교육을 위해서 공부를 좀 덜 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이렇게 막 그 교과서 위주로 공부 좀 덜 시키자는 게 문제의식인데 지금도 현행 수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과목 체제라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네.
제2외국어 빼고 나면 네 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2018년부터 국사가 수능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다섯 과목 체제가 돼요. 근데 이번에 바뀐 이 2015년 그걸로 하면 여섯 과목 체제가 됐나.
과목이 하나 더 늘네.
그러면 네 개에서 다섯 개 거쳐 여섯 개 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나고 애들은 공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창조교육이냐.
앞뒤가 안 맞는다.
그걸 좀 얘기하는 거라서
예.
왜 정권만 바뀌면 정부만 새로 들어서면 교육에 대해 손대느냐. 교육이 100년이 되기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교육봉사단체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이 12군데가 있는데 심심하면 가가지고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 학교의 학년별 수학 그 기초학력 미달자나 영어 기초학력 미달자 이런 게 뜨거든요. 수포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 수포자 심각하죠.
제가 교육적으로 제게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는 이 문제를 안 풀어도 되라고 하는 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게 본인들의 기대치를 낮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수학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서 흘리고 있는 것이 내용을 축소하겠다라는 말을 계속 흘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교육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뭐 단위 변환 중에서 헥타르를 아르로 바꾸는 거.
너무 어렵다 이거죠.
네. 네. 그 뭐 불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해서 학습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학력 수준을 끌어올리기보다는 기준을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양을 줄이고 수포자가 통계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학습 요구량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수학 실력이 상승할 일은 없거든요.
마음에 안 드신다는 얘기군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죠.
저는 학습량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도 수학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문과 나온 사람 치고요. 수학 잘한 사람 아니, 없어요.
낑낑도 해보니 살아가는데 별 도움도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네, 잘했으면 도움 될 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 그러면.
아니, 그, 예. 아니지. 수학이라는 게 막 고난도 수학을 가르칠 이유가 없다니까요. 자기가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학 가서 전공하면서 고난도 수학을 배우면 돼요.
어차피 예를 들어 공학이나 과학계로 가는 사람들은 네. 일정 부분 수학이 필요한데 이거 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치면은 대학 가서 또 뭐 압축해서 배워야 되는 거니까
수학을 배우면 되지.
조삼모사예요.
결국 이제 사교육이 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교육이.
사교육이 늘 것이고 또 대학 현장에서는 야 얘네 이거 왜 안 배우고 왔어. 최근에 미적분 같은 것들이 많이 빠지면서 대학 교수님 난감해하는 것이 얘네 이거 안 배우고 왔는데 1학년 때 그럼 수학만 가르쳐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우리나라 내에서의 어떤 경쟁이면 상관없는데 어차피 해외와도 경쟁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수학이요 상당히 어려운 수학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괜히 어렵게 가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애들 기죽입니까?
수학 얘기를 네, 뭐.
왜 X 차치고 있어요 수학에 대해 지금?
아니 잘하는 사람만 잘하면 된다.
아니 아시잖아요 원래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수학을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제가 나온 대학을 안 갔겠죠. 더 좋은 대학 갔겠죠.
근데
제가 수학이 안 되니까 사실 거기를 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얘기하나 말 아니에요. 예. 수학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뭐 이렇게 어렵게 내냐.
아, 그럼.
예, 근데.
그렇게 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수학이 굉장히 논리적 학문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논리적이죠. 이렇게 쭉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찾아가는 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학교육에서 받는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번 정답을 찾아야 되는 그 길들여지다 보니까 살아가는데도요.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야, 너 가을이 좋아, 겨울이 좋아 이렇게 물어봐도 사람들이 어 정답이 뭐지 이렇게 고민한다니까요.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 사회에 뭐, 엄청난 스트레스죠. 뭐
수학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수학이
그게
커요. 수학이 커요.
그게 핵수라는 아르 때문에 해결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 전체적으로 수학의 수준을 저는 낮춰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근데 황효 장관의 어떤 그 야심작이에요 뭐예요?
황교안 장관 야심이 없습니다, 교육정책에서.
아, 그래요?
본인이 그건 정답이네. 네.
아니, 그게, 왜냐면 본인의 야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총선 출마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벌이고
있죠. 누구의 야심작이에요?
대통령께서.
창조의 포인트를 맞춰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황우현 이제 교육부 장관. 네.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최경환만 없으면 살겠는데, 라는.
딱 이분 말투입니다, 원래.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선수는 황우현 장관의 위시고. 네. 급은 같아요. 다 이제 부총리예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황우현 부총리가 사이 나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반대로 또 사이가 아주 좋은 분도 딱히 없는 그런 말 그대로 황희정승 같은 분이라고 다들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황희까지가
허허신신 뭐
자네도 맞네 너도 맞네 이런
근데 부분. 부분이 좀 사이가 뭐 그래요? 아니면 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좋을 수가 없죠.
아니 그게 왜냐면 경제 논리로 자꾸 이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교육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인구 구조가 한번 살펴보면 199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0만 명에서 200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숫자가 줄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대학 가는 해가 한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은 단순 수치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한 사람당 두 배 가까운 교육 예산을 투입해도 예산 투자 여력이 됩니다. 근데 지금 교육부의 논리는 아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학생 1인당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늘릴 수 있게 됐다라는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거고요. 경제부처 관련해서는 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내각에 들어가 보면요. 예산 진 사람이 셉니다. 예산이나 사정권 진 사람들이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똑같은 부총리이긴 합니다만 교육부총리는 예산을 자기가 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 힘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단순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것부터 이제 소름이 시작되는 거고, 네. 지난번에 경제장관 회의를 하면서 9월 달에 청년부 총리가 10월 중에 이 대학 정원 조정하는 거라든지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야 된다.
개혁의 결과물이 이제 나와야 합니다. 결과물이 이제 나와야 합니다.
아하. 라고 교육부총리가 해야 될 얘기인데, 경제부총리가 막 얘기하고 선을 그어버리니까. 그래서 박경부총리가 청년부총리한테 서름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약간 박근혜 정부에게 실망한 게 뭐냐면은 그 2001년에 부시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때도 미국의 학력저하에 대한 그런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당시에 보수 정권 치고는 꽤 하기 어려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가지고 NCLB라는 정책을 시작해요. 그게 No Child Left Behind라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어떤 학생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법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강화하고 학교별로 뭐 예를 들어 일제고사를 봐가지고 성적이 미달한 학교는 초기엔 지원을 늘리다가 개선이 안 되면 지원을 줄이고 이렇게 좀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게 구호가 돼서 오바마 정부도 계승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한 7% 8%라서 적은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가지고 국가가 부담하는 것보다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경감할 수 있게 한다든지 좀 개혁이라고 할 만할 수 있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경제 논리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뭐 한 줄로 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거, 애들 먹는 거 이런 거는 돈 아끼지 말고 있는 대로 투자하고 자원외교 들어갈 돈이었으면 다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대통령 공약이 원래 초중등 교육에서 고교 무상화까지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약에 집중해보자.
바랄 걸 바래라.
이상은 높...
초심이 들어가.
이상은 높아야죠. 항상.
초심을 안 돌아가. 이미 달라져 있는데.
이상은 높아야 돼요.
저는 애들 힘들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히 가르쳐야 될 건 있습니다만 막 쥐어짜듯이 애들한테 막 압박해서 쥐어박으면서 살아가는데 도움 안 되거든요. 아이는 아이들대로 뭔가 좀 자기 거를 찾아가면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교육이라고 그러면 저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교육을 왜 하는지를 좀 따져보자. 그게 충실한 교육계획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은 두 분이 얘기의 어떤 결이 전혀 다르네요.
제가 너무 깠나요?
아니, 저도 60 몇 년생이죠? 4년생이잖아요. 나 70년생이고. 네. 몇 년생이죠?
바로 년생이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좀 느낌이 좀 다르지. 네. 우리가 뭐 안 네. 그래요. 우리가 뭐 학력고사 생인데 뭐.
아 근데 저는 보수도 파격을 한번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알겠어요.
예전에 부시가 그거 했을 때 보수 정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교육을 위해선 필요하다 해서 했던 거고 그 노 차일드 랩 비하인드를
그게 네. 왜 파격을 했냐면 보수 쪽으로 워낙 가서 개판이 되니까 스스로라도 좀 치유해보자라는 게 나오는 거야.
원래
그게 반성이야, 반성.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원래 내세웠던 기치대로라면 비슷한 걸 했다니까.
그걸 어떻게 바랄 걸 바래.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왜 기대치가 없어요? 기대 좀 해요.
이게 보니까. 예.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저희 동료에게 이제 고입니다만.
그러니까 뭐 어려운 과정을 뭐 뺀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지. 공부라는 게 우리가 왜 했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영어가 글로벌 언어라고 하는 시대가 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잘하면 좋죠. 근데 모두에게 스트레스 주는 거는 낭비예요. 어느 과목이든 간에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건 틀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국민 기초교육이라는 것을 할
지금도
없죠.
넘쳐요.
할 수가 없죠.
기초는 넘쳐.
국어도 영어도
기초의 문제가 아니라 심화의 문제지 지금. 네. 너무 어렵다니까.
알겠습니다. 아, 예. 저희는 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얘기가 안 끝나는 문제예요. 예.
그거 네.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돼.